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유난히도 무더운 그런 더위가 지속이 될 것 같았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계절의 변화가 어김없이 왔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엊그제는 저희 집 앞에 제가 파킹한 차에 성에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성에를 제거하면서 아 이제 겨울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만물 또한 바뀝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고 또 반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옷을 벗어 지치기만 하다가 주섬주섬 하나씩 옷을 껴입으면서 몸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바람을 맞으며 우리의 정신 자세 또한 새롭게 가다듬게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가짐을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주목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기간까지가 말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고통하는 때를 설명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이 성경에서 예언한 진짜 말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칼레포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끔찍하고 어렵고 힘든 때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참 사납고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절 이후에 쭉 나열된 이 사람의 18가지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참 쉽지 않은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이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8가지 표현들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기까지 할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마지막이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지극히 자기만 사랑합니다. 지독히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 기준이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된 것인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 죄악과 폭력이 만연한 음란과 거짓이 가득했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시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과 기분, 내 감정과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만연한 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이런 죄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복음 전도 역시 자기중심적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교인분들과 함께 노방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마다 꼭 그런 분을 만나요. 전도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서 뭐 줄 건데? 뭐 사탕이라도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교회 가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뭘 해주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열거된 이 17가지가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증세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2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돈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정하며 정이 없대요. 성도가 정이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차가워지고 냉담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토라지면 절대로 안 풀립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절대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 교회만큼 독한 곳은 처음 봤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토라지면요 그냥 술자리 가서 한번 그렇게 하고 탁탁 털어버리는데 교회는 한번 원수가 되면요 한번 토라지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가정을 심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느냐 물어봤더니 어릴 때 교회에 너무나 상처를 받았대요. 교회가 깨지면서 부모님이 그랬대요. 친구, 너 저 친구하고 놀지 말라고. 쟤 사탄의 자식이라고. 부모가 갈라지니까 아이들까지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갈라놓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모함하며. 나보다 잘 나가는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함하는 모습이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안타깝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시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도 걸리지 않는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의 모습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6월 초에 한국의 목회연구소에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 이 한국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세 개 종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대부분의 의견들이 온화하다, 따뜻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요 28%가 사기꾼 같다, 32%가 이중적이다, 29%가 거리를 두고 싶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가 우리 세상을,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구원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같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굿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로 가면 너는 좌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거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여기 나와 있는 반대대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살아가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참석한다고 모양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이 초대 아카데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 명이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블레셋에 무참하게 이렇게 지게 만들으셨을까? 그렇게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빨간 글씨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뭐라고 해요?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있으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미신 아닙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고 법궤만 있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개업예배를 갈 때마다 말씀 액자를 사러 이 펠팍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들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요, 이 성경 말씀 액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맥락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성경에 복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그것을 말씀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잘 될 것이다,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액자가 있으면 왠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수요 예배를 가시면 저희 삼남매가 거실에서 TV를 보았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봤던 TV 프로그램이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정말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다가 잠이 든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생각이 나는 게 전설의 고향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그때 제가 봤던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손으로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십자가를 그으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물러갔을까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다가 뒤척이다가 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분명하게 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만 가지고 있으면 능력입니까? 그건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귀신이 나온다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십자가 형상만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원로들이 이 드디어 법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갔는데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4천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3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그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버리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궤가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가 능력이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 액자를 가지고 있고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라. 여러분, 그래서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십니까? 아니면 내 편이십니까?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고기를 해변에 꺼내놓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물고기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물고기에게 치킨과 맥주를 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고기는 바다에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만족은 있겠죠.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전도자의 결론처럼 헛되고 헛되며 그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연세대 신학과 교수이신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풍요의 시대에 주기도문을 다른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배고픔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참된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더 큰 만족을 위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용할 배고픔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일용할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마땅한 자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돌아서십시오.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디모데후서 3장의 결론은 성경에 관한 메시지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끔찍하고 사나운 시대, 이렇게 18가지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죄 많은 시대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요, 책망하십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요, 바르게 함과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어떻게 우리가 그 바른 길에 머물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 죄 많은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 18가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애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의 삶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편안하고 그렇게 우리가 적응하고 안주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빛은 밝은데 비춰서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빛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빛은 어두운 곳에 비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어두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면 내가 너무나 이 세상에 안주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시편 107편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 어두운 모습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